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혹시 여호야김의 아빠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야김의 아빠는 그 요시야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선한 왕이 얼마나 선했냐면 뭐 남유다에서 손에 꼽힐 만큼 종교개혁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의 전투에서 조금 어이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싫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우리 앞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우 쪽을 낭동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문서를 그냥 칼로 찢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칼로 이렇게 베어버리죠.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면도칼이라고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조그만한 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움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뭐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뒷담화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상대방을 욕을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호야김이 굉장히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요시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왕이 너무나 어이없이 죽어버립니다.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어버리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보고 신앙을 배웠던 이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라. 바벨론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곳에 70년 살다 나올 것이다. 그 포로 기한이 다 차면 너희가 돌아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가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바벨론으로 가기 싫고 애굽에 묵기 원한다. 난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어필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기대감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일치하지 않고 자꾸 어긋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까지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건국자는 아니고 두 번째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카드어로 뜻이 무엇이냐면 나부여 영토를 보호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에 있어서 신들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가 강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보지 않겠는데 예레미야 25장 9절에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의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시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아멘. 지금 이 2절을 읽어보면 2절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당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승리했던 것은 바벨론의 신들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시성이라는 전투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고구려의 신은 고구려를 버렸다. 고구려의 신은 고구려를 버렸다. 이것이 이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당혹하고 어려워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이 승리하는 자리, 자, 뭐 잘 되는 자리, 이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창세기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문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화하지 않습니까? 그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이 콘스탄틴이 꿈을 하나 꿉니다. 바로 십자가를 보죠. 그 십자가를 보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이 전쟁에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달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당연하게 아, 십자가를 달면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달고 적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15세기, 16세기에 이 제국주의가 팽창해서 막 식민지를 막 삼지 않습니까? 식민지를 삼습니다. 식민지를 삼는데 이 식민지를 삼을 때 노예들을 어떻게 처우했냐면 건장한 노예가 있으면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한 노예들은 어떻게 했냐면 세례를 줍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겠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들의 논리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간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의 육체는 이 땅에서 쓸모가 없다.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로 창출된 자본이나 이득을 가지고 바로 자신의 나라의 이득을 채웠을 때 엄청난 이 승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기독교의 한 면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라는 팩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패배에 대해서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그의 손에 넘겼더라. 손에 넘기셨더라. 바로 하나님의 이 패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패배를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회복시키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왜 패배를 작정하셨을까요? 이제 이 뒤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을 구조를 1장에서 6장까지의 구조와 7장에서 12장까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구조는 바로 왕궁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왕궁의 핵심적인 역할에서 수뇌부에서 일어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망한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궁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땅이 굉장히 독특한 땅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 있냐면 애굽이 여기 있다면 바벨론이 약간 이쪽에 있다면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면 바벨론에서 침략을 하고, 애굽에서 침략을 하면 애굽이 강대해지면 애굽이 침략을 하고. 여러분, 이 지리적인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리적으로 너무 여건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캐나다가 있고 멕시코가 있고, 이 미국에 대해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최강대국들이라는 나라들이 질비해서 옆에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침략하러 간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다. 너희가 외교 정책을 잘하기 전에, 너희가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전에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지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그 표현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여하고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패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대비되는 도시가 나옵니다. 도시 하나와 나라가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는 보통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묘사를 할까요?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도다 바벨론이요, 큰성 바벨론이요. 이 두 성이 절대적으로 비교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큰성, 하나는 거룩함. 이 존재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보면 이 바벨론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 계속해서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 성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성, 크고 강한 성. 그런데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바로 거룩한 성. 이 성들의 목적의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성의 목적은 바로 자기 확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안정감을 찾아서 따라 나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성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성입니다. 이 조금 더 커지기 위해서, 자기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 얼마나 될까요? 뭐 이렇게 록펠러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재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벌고 싶습니까? 조금 더. 이미 록펠러는 지금으로 한산해도 거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자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큰 성의 바로 목적은 조금 더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루살렘, 이 거룩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내용은 바로 이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패배를 하시고 이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키셨습니다. 이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은 바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거룩의 길이 성경은 쉽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거룩의 길을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눈물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눈물이 많은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거룩함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개인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의 전체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를 계속해서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는 이유는 바로 개인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오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조적인 악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하게 되는 고난, 구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에서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파라오의 체제. 파라오의 체제. 파라오의 체제 안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럼 파라오의 체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일을 한 시간 더 하고 한 시간 안 하고 물론 개인에게 큰 기쁨이 되겠죠.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짜잔 일 안 했어. 너무 행복해. 이것이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서 보면 이 구조에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이 임해야지 바로 이것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큰 섬 바벨론의 몰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바로 개인의 실수로 임했던 고난, 나의 패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길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성결을 얼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성교 가운데 가시적인 열매가 많이 맺히면 좋겠죠. 감사하겠죠. 막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뭐 모두가 다 회심을 하고 모두가 돌아오고 막 이렇게 어린이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고 우리가 다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패배하셨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그 성품이 하나가 우리 가운데 바뀌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도 이게 저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본교에서만 다닌 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다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쫙 다 보면서 뭘 주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은 그 상품들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왔던 선생님들이 참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들이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어요. 얼마나 아껴주셨냐면 제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시끄럽게 떠들었는가 봐요. 떠들으니까 갑자기 선생님 테이프를 갖고 오시는데 제 입에 탁 붙이시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그 여름 성경학교의 선생님으로 제 어머니가 계셨죠. 어머니가 보시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막 저는 재밌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즐거웠어요. 즐거웠으니까 말이 많았겠죠. 저 안 즐거운데 무슨 말이 많겠습니까? 그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한 사람의 이 찾아오는 그 손길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로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고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들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을 믿음과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과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과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과여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씨를 뿌리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를 씨를 뿌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의 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단을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에 가서 안 되면 다음에 또 가고,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네 번 가고, 네 번 가서 안 되면 다섯 번 가고, 하나님 이 포기하지 않는 씨 뿌림이 하나님 결국에 마침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